출애굽기 53번 메시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으심.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 안에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관한 신성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로 주입될 것이며 그분의 어떠하심과 일치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더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선지자들, 곧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의 남편으로 칭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배우자, 곧 아내라고 칭했습니다. 비록 이 네 선지자들은 각각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 살았지만 그들 모두는 이 일에 있어서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아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며 불쾌하게까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남편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자, 구속자,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그분의 백성이 아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놀랍고 우주적인 한 쌍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의하면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중매되어 그분과 약혼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은 내 약혼 때의 사랑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약혼하셨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그 암시를 발견합니다. 내 소녀 때의 우위와 내 약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여기에서 우위라는 단어는 자비, 다정함, 자상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초기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런 따뜻한 감정과 태도는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내 약혼 때의 사랑은 특별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다릅니다. 친구들 사이의 사랑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있는 사랑은 이제 결혼하려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 친구들 사이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애함 가운데 나타난 사랑이며 낭만적인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구애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애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녀 때의 반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주님은 특별히 내 약혼 때의 사랑을 언급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주님과 약혼했을 때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와 약혼했으며 너희는 나와 약혼했다. 약혼했을 때부터 너희에게는 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 나는 너희가 나와 약혼해서 광야에서 나를 따르던 때, 곧 너희의 소녀 때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주님은 네 가지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분의 백성이고, 둘째는 그들의 소녀 때의 다정함이고, 셋째는 그들의 약혼 때의 사랑이고, 넷째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분을 따랐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장 2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혼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약혼이 이루어졌습니까? 에스겔서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장의 문맥에 의하면 이 구절은 출애굽과 그 이후의 때를 가리킵니다.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 주님은 그들과 언약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맺어졌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주심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약혼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율법은 약혼 서약 또는 약혼 서류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언약은 에스겔서 16장 8절에 언급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하나님의 산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해낸 남편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구애하고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16장 8절과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진 율법을 가리키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약혼 서류 또는 약혼 서약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혼했으며 이스라엘은 그분과 약혼했습니다. 약혼 서류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약혼하셨으며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들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약혼 서류로 간주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약혼의 표시로서 반지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동방에서는 두 사람이 약혼 서류나 약혼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한 서류의 서명함은 약혼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어떤 남자와 여자가 약혼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안배했습니다. 그것은 약혼 또는 중매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혼은 하나님의 산에서 행해졌으며 율법은 이 약혼의 조건을 언급하는 공식적인 서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약혼에 대한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혼의 조건은 십계명이었습니다. 만일 십계명을 주심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소녀 때의 다정함과 약혼 때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분명히 출애굽 이후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소녀 때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처음 19장을 하나님께서 구해하시고 구원하시고 심지어 그분의 백성과 데이트하시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백성의 유일한 애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갈망은 백성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사랑을 구하는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인이 되셔야 했고 백성은 그분의 사랑이 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진 십계명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나중에 다섯 계명이 간단하고 직선적으로 주어졌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다섯 계명은 친근한 분위기에서 주어졌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은 율법 준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주님은 친근하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종되었던 상태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주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백성에게 그분 외에 다른 애인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유일한 애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약혼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여자와 약혼하는 모든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는 그 여자의 유일한 애인이 되기를 주장할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갖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히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약혼에 있어서 사랑의 조건입니다. 만일 이 계명을 나중에 다섯 계명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사랑 안에서 약혼의 조건으로 주어졌음을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주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약혼의 또 다른 조건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약혼할 때 그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사진을 갖기 원치 않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오직 자기 사진만을 가지고 있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쾌할 것입니다. 형상을 가지지 말라는 계명도 약혼의 조건입니다. 5절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질투하는 남편인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섬기기 원하셨으며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의 약혼에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약혼한 모든 남자는 자기의 애인에 대해 질투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주님은 그분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백성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구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출애굽기 20장의 때까지 하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외로운 독신이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면 천대 동안 곧 영원까지 연결되는 기간 동안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사랑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20장 7절에서 주님은 결혼의 조건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이름을 합당치 않게 사용함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애인으로서 그분은 백성이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사랑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젊은 남자가 여자와 약혼했을 때 그녀가 자기의 이름을 존경하고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합당한 방법으로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자가 약혼했다는 표시로 반지를 끼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킴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약혼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약혼 반지를 준 젊은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와 약혼했다는 표시로 그 반지를 끼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표시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심히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20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안식일이 거룩하게 됨, 곧 분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약혼의 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약혼한 모든 여자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정되었으며 어떤 남자에게로 분별되었습니다. 오직 그 여자만이 애인의 약혼 반지를 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다른 모든 여자들로부터 분별시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의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인침은 우리의 약혼 반지이며 우리의 분별됨과 거룩해 됨의 표시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로 분별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약혼의 조건으로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속했음과 또한 그분을 절대적으로 위함을 나타내는 표시를 갖기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그분께만 속했음을 선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교의 규례와 안식일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애인이요 남편인 그분께 속했음을 상징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릅니다. 율법이 약혼 서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과의 약혼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약혼의 또 하나의 조건이 12절에서 언급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서 부모를 공경함은 우리가 출발한 근원으로 추적해 올라가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약혼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근원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의 다섯 계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약혼 조건으로서 친밀함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각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사랑스럽게 구애하며 친밀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외로우셨으며 이제 그들의 사랑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애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코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처럼 사랑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처음에 다섯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다섯 개의 하지 말라로 구성된 나중에 다섯 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자기 애인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과 약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약혼이 지켜야 할 놀라운 본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중에 청년들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약혼에 대한 그런 놀라운 본을 우리에게 제시함에 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이 표현되기를 갈망하심. 하나님의 갈망은 백성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백성을 그분의 거처로 삼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은 율법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율법과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분으로 주입됨으로써만 그런 일치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구하는 애인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찾으심. 아가서에 의하면 남자는 애인이고 그를 사랑함으로 따르는 여자는 그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애인은 남편이고 그의 사랑은 아내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 곧 자기의 아내가 될 자를 찾는 애인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찾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빛 안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를 읽는다면 이 장들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구애하기 위해 여러 번 오셨음을 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애한 후에 그분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약혼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위대한 자존자로 그들에게 나타내심.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위대한 자존자, 곧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백성에게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신 분은 애인을 찾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심.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서 주님은 백성에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다만 사랑하시며 사랑 때문에 눈이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백성이 그분에 대해 신실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가장 좋은 사랑은 이런 눈먼 사랑입니다. 눈이 멀지 않으면 합당하게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눈이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결점에 대해 열려 있다면 당신은 별거하기를 원할 것이며 이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눈이 멀었다면 당신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가장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눈을 감으신 것 같으며 눈먼 채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영리하지 마십시오. 그분처럼 당신의 배우자를 눈먼 채로 사랑하십시오. 어렸을 때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못 사랑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탈취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있는 사랑의 말씀처럼 무궁한 사랑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아내로 대하심.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될 백성을 찾고 계시는 애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내로 대하십니다. 이 사실은 예레미야서 2장 2절,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사야서 54장 5절, 에스겔서 16장 8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해야 하며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구해야 하는 가운데 주어졌음을 거듭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이런 분위기에서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리셨습니다. 처음에 각각 다섯 계명에서 그분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친밀한 말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심으로써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애인을 갖지 말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을 표현하는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사랑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도 동일한 사상이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구애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애하십니다.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계명들은 율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애하며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의 애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을 것이며 그분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혼의 목표는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아내는 결혼함으로써 한 육체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택한 백성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약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성경에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교사들은 십계명을 주심에 대한 이 방면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간격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백성이 계명들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이 약혼 서류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백성과의 약혼이 양자를 하나 되게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하나 됩니다. 점차로 그들은 습관, 특징, 나타남에서도 하나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결국은 그분의 어떠하심과 동일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분을 진실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으로 주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기본 원칙은 사람의 결혼뿐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사랑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약혼 서류의 기능은 양자, 곧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혼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이듯이 그분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로 하여금 그분과 하나 되게 합니다. 율법의 가장 높은 기능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다만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규율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약혼 서류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도 사실입니다. 성경의 주된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할 때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과 성경에 관한 이런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성경의 본질적인 기능을 나타냅니다.